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뒤에 그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바람이 좀 불편하시면 좀 자리를 조금 이동하셔서, 왜냐면은요 더운 분들은 또 덥다 그래요. 그리고 바람이 또 불편하신 분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그 바람이 좀 안 닿는데 가시더나 뭐 이렇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에어컨을 틀 때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더워가지고 그 에어컨 바람을 쐬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귀여우셔서 또 감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민이에요 그게. 네. 그게 보시면 이제 여기 선풍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우신 분들은 그 가져가서 선풍기 트시면 됩니다. 그 김봉룡 권사님도 더우시죠. 거기 선풍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트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추운데 그냥 참고 기다리시면은요 아프시더라고 또 가셔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용수 집사님은 이쪽에 있는 그 혈관 쪽에 지금 막혀나가서 지금 MRI 찍으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이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인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홍의자 권사님도 더우시구나. 예, 더우시면 그 바람 있는 쪽으로 이제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풍기도 이제 이쪽에서 좀 틀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정수 목사님은 이제 그 지혜롭게 잘 하시는데, 아무 데나 선풍기 틀면 또 선풍기 바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서로 잘 이게 협조해 주시면은, 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들어가셔야지.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감기 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니까. 양재근 사님은 선풍기 싫어하시죠. 그렇죠.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유월절을 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구약의 절기하고 신약 절기랑 이렇게 맞아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 예측하는 가운데서도 그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말세를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나팔절과 주님의 재림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연구하면서 이제 신학의 그 절기랑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 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첫 번째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는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을 기해서 오신 거예요. 이 절기랑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 사역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나타나셨죠.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것이라는 말을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40일 정도 충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영이 아니라 육과 함께 부활된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셨죠.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열흘 정도 됐을 때 그 제자들은 그동안에 뭘 했느냐, 뭐 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 14장 16절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우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놀란 기적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로 살고 싶습니까? 예,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기당합니다. 아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자식들한테 배신감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그러나 정말 자식이 때로는 못되게 굴 때가 있잖아요. 배신감 느끼는 거죠. 자식으로 말이야, 내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키워놨더니 말하는 싸가지하고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엉엉 나쁘단 말이야. 배신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키웠는가. 그런 경우들이 뭐 없어야 되지만 또 간혹가다 또 우리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을 보면은요,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키운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물건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왜 잠깐만 그럽니까? 대들면은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로 자식을 키워야 되고 진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이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안 기다리겠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 예수님은 허튼 말씀은 하신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신다는데 안 기다리겠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냥 하늘에 가시지 않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옆에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확 내려오는데 그 안에 바람 소리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 안에 가득 찼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성령님이 오셨구나. 귀로만 들어도 충만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으로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게 되면서 눈 뜨고 보니까는 각 사람의 머리에 온통 불이 있는데 놀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부인할라야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셔가지고 성령님이 안에 임하시게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내가 알지 못한 말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방언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방언을 그냥 체험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그 아주사 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아주사 부흥운동이 1906년이고 그 다음에 평양 부흥운동이 1907년, 아주사 부흥운동이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인가요? 그때 일어나면서 이 부흥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옮겨다니게 될 때, 그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래서 아주사 부흥운동 이럴 때도 방언이 터지니까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방언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미쳤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 그런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보이고 그래서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예레선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을 봤네.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무서운 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이 이상한 현상을 잠깐 쫓아가다 보면은요 이상한 데로 걸려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 듣는 것, 이것에 자꾸만 그 매어 달리면은요 악한 영도 얼마든지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도요 환상 잘 봅니다. 힌두교에서 방언합니다. 몸도 막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비슷하게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악한 영들도 비슷하게 막 역사해가지고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뭘 봤다 뭘 들었다 이거 중요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요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순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랑 구름대 같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 보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전도설교하는 내용이 14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전도설교하면서 그분이 누구를 예를 들냐면 은 다윗을 예를 들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많이 썼지만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는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후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기름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냐,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열두 제자들은요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고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살게 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령을 르하흐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성령을 푸니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다 똑같습니다. 바람, 숨, 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왜 굳이 바람 같은 소리냐? 바로 성령의 단어 뜻, 그 푸뉴마의 단어 뜻이 바람이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이 멎습니다. 숨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숨을 쉬게 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도덕적인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얘기는 좋아요. 근데 영적인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께 한번 대화 나눌 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니는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영적인 그것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세상 노래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세상 사람들 만나도 사실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야. 많은 것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 자랑도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동창들을 만나잖아요. 미국에 보니까는 제 동창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반 그 학생들이 여기 꽤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니까는 반갑죠.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를 이렇게 하겠다 보면은 그들에게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또 내 친구들이 또 관심 있는 얘기하면 내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은 거예요.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면은요 대화하는 가운데서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살리게 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영이 깨어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말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고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잖아요. 아유, 복음 전해봐야 뭐 소용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죽기로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도 못 고쳐요. 그런 얘기는 정말 불공경한 말이죠.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했더니 그 반응이 37절에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려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찔림 맞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을 전한 가운데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가늠죽이 잡힌 여자가 왔잖아요. 가늠죽이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은요, 어머 나 죄 없는데 돌로 칠만도 하죠. 왜냐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요 한 사람도 돌을 들고 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림주 잡힌 여자랑 별반 차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니까 돌을 들어서 감히 치셨다. 벼락 맞지 거기서 돌 지나지면 예전에 가만 두겠습니까? 아마 벼락 맞지 거기서 그러니까는 슬근슬근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요.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전도설교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는 저들이 찔림을 받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업신여길 말을 얼마나 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다 거짓말을 얘기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죄된 것들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설교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 깨달아지니까 야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내가 잊어버렸는데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 죄를 졌어도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외칩니다. 베드로 대답하는 것이 38절입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리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고. 얼마나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예수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 수가 몇천 명? 3천 명.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헤쳐서 그냥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모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따라 교제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말씀대로 교제할 줄을 아는 거야. 성도의 교제가 뭐냐, 세상 사람처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감하면서 은혜가 흘러게 하는 것이 교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뭐 그냥 안 믿으니까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언어가 많이 있을 때 어둠의 영이 틈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죄를 오히려 더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악한 영들은 믿는 사람들이 보였을 때 더 갈라놓기를 원하고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 따라 교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인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로 변화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아 정말 내가 잘 나왔다 예배드리게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은혜로 내가 한 좋은 사람이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중심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랑하고 깨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 사랑하는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요. 강동호 목사라고. 그 친구는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유일하게 내가 만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그 강동호 목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학교 때 그 소사에 있었어요. 그 노량진 초등학교. 그 노량진역에 가까운데 노량진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사 일을 했어요. 가끔가다 그 집에 놀러 갑니다. 그럼 굉장히 작은 집에 살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좁은 방에 새까만 피아노가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분지는 피아노죠. 뭐 조그만 방에. 야, 웬 피아노냐? 그랬더니 아 우리 아버지가 다 줬어. 그러더라고. 아 그때 얼마나 부러운지. 야, 니네 아버지 진짜 대단한 아버지다. 웬만한 아버지는 돈이 어딨냐?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는 참 그 어려운 살림에 피아노를 사준 거야. 보니까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살림에 피아노를 사준 거야.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길 가다 만나고 그러다가 버스에서 만나서 동호야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지 받아가지고 장신대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또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연락을 받고 보니까 이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동양선교교회에서 성가대치 한 10여 년 하고 또 동부에서 교회하고 지금은 이제 산타크루스에서 교회한 지 또 10여 년 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서울음대에서 또 작곡도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서울음대에 또 들어가서 작곡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성가대치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지금 산타크루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찾는데 그렇게 목회지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새로운 이제 목회지를 가야 되는데 쉽게 찾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랑과 얼마나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 목사님이 마침 이제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친구가 아르헨티나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한 달 정도 계획을 갖고 간다 했더니, 사모님은 난 못 간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공부하는 두 아들도 돌봐줘야 되고, 피아노 레슨도 또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정말 남편은 보내더라도 아르헨티나 관광 가는, 한 달 동안 관광 가는 그 길에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뭐 그냥 당신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 같이 가라, 같이 가라. 계속해서 감동이 오더는 거예요. 같이 가라, 같이 가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이 가라, 아닙니다, 같이 가라, 아닙니다. 계속해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닙니다. 나중에는 성녀님이 이제 못 되면 못 가는데,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지 않냐, 사역지 때가 되면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준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가라 가라. 그래가지고 하도 그 성녀님의 감동이 계속 끊임없이 오니까는 사모님이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나 같이 가야 되겠어. 남편도 놀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관광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가수 폭포도 또 구경하고 그러고 왔대요. 왔는데 또 어떤 잘 알고 있는 성도가 그 친정집에서 보약을 기가 막히게 달여가지고 딸한테 보내줬는데, 그 딸이 그 보약을 한참 먹고 새벽기도 갔는데 또 감동이 와가지고 그 보약 그 강도 목사 사모한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또 그 보약을 했는데, 그게 또 자기한테 그렇게 맞는 보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건강이 놀랍도록 회복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산타크루스에 교회 자리를 허락해 주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래요. 거기는 딱 두 교회만 있대요, 작은 교회가. 근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많은 영혼들은 아니지만은 그 일이 너무나 귀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셔서 이제 여행도 갔다 오게 하시고 보약도 먹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진 손길들을 이렇게 간절한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머니 제가 그 초등학교 때도 봤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오실 때 한번 대접할 때, 하, 진짜 그 옛날 어머니 얼마나 좀 알뜰하십니까? 그때 제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 칼치가 있었어요. 이제 뜯어 먹고, 하, 요만큼 한쪽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칼치를 갖다가 내 품에 싸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진짜 알뜰하시다. 알뜰하시다. 사실 며느리가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죠, 사실은 그게. 근데 그 똥어 좀 다 가리면서 그 달 돌봐준 거예요, 어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아, 진짜 뭐 성자까지는 아니라도 진짜 참 제가 볼 때는 참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진짜.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가진 건 없어도 진짜 부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실만 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죄를 지면은요, 이 사람 봐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 보면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좀 안 보고 싶고, 저 사람은 좀 내가 이용해 먹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임하시면은 교회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보면 사랑스럽고요.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서로 보면은? 네,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실수도 하더라도, 에이,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이뻐, 이뻐, 이뻐.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요, 때로는 정말 이쁜 가족이 되지만 때로는 정말 아주 미운 가족으로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 이쁘다 이쁘다 우리 남편 이쁘고 우리 와이프 이쁘고 자식들도 이쁘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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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넓은 마음인 거예요. 좁아 터지면은 그냥 이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넓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물론 지서 세운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수용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린 바울에서 경험하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살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살고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걱정 없어요. 내가 가정 없어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더 익사이트한 거예요. 아유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내가 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면 되는데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돈 많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생활비 도와주면 되는데지만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름과 기도합니다. 오순절 나라 땅에 있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정위원들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어로